남가북 청년들이
하나 되는 시간
전태우
박성혜
청춘
통일 남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 희극인을 꼽자면 장도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줍어하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민망한 춤을 선보이고 평온하게 독서를 툭 내뱉는 그녀 개그에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죠. 상대의 허점을 지적하는 듯 보여도 사실과 농담을 자연스레 넘나드는 재주를 가진 그녀. 그래서 장도연이 나오는 방송은 늘 유쾌합니다.
이런 그녀가 개그를 할 때 늘 염두하고 있는 3계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남 얘기로 웃기지 말자. 둘째,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개그는 하지 말자. 셋째, 나를 낮추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는 말자라고 합니다. 결론은요, 민망함을 이겨낼 줄 아는 천연덕스러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탑재하고 있다면 당신의 주변에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네, 청춘통일 첫 곡으로 블락비의 보기 드문 여자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서울 남자 전태우 테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똑소리 나는 무선 여자 박성혜 에디입니다.
네. 자, 앞서 우리가 개그우먼 장도연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이 장도연 씨가 제가 참 좋아하는 개그우먼이거든요.
저도요.
여성 희극인이잖아요.
네.
네. 이 방송에서 장도연 씨가 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네. 아, 제가 그냥 아주 빵빵 터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장도연 이 세 글자를 생각만 해도 그냥 웃음이 나와서 말을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확실히 그 뭔가 가식 없이. 상대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 있잖아요. 그런 네네. 허를 찌르는 말 그리고 뭐 이런 행동들을 보여줘서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마치 저처럼.
어 그래요? 그랬었나?
유사하지 네. 않아요? 아닌가?
약간 그 기록지가 이렇게 긴 걸 보면은 네. 장도연 씨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테디 주변에도 이렇게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이렇게 웃음을 팍팍 터뜨리는 그런 친구 있나요?
아 그런 사람 있나요? 있죠. 네. 박성혜라고.
아, 역시 저였군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아, 그 친구 진짜 기가 막히죠. 어. 네. 제가 왜 에디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네. 에디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거요?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어.
네, 저는 그럴 때마다 빵빵 네. 터지거든요. 아니 어떻게 사람 이런 생각을 하지?
어.
내지는 뭐 야 신기한 사람이구나.
신기한 사람.
네. 네. 그러면서 되게 그래요. 재밌었는데 사실 독특한 자기만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는 집에가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에디가 궁금하네요. 에디는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요?
어, 있죠.
누군가요?
저는 이제 있는데 전태우라고.
아이,
네, 맨날 이상한 그래. 소리를 네. 지르고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상한 소리 별로 안 합니다.
아, 전태우라고요? 테디 말고요.
아, 그런 사람도 네. 다른 사람도 있군요.
네, 맨날 네. 지나다니면서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지의 힘을 매가리 없이 쭉 빼고 네. 맨날 아!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아, 주변에서 누가 옆에서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겠지.
그런 친구가 한 명 네. 있는데 그냥 그 친구만 보면 그냥 웃겨요.
네. 그 친구의 입장에 공감이 되는 게 그런 네. 소리를 왜 내냐면은 네. 내가 나를 희생함으로써 주변의 사람들이 기뻤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 그러면 네. 이 그 부분은 또 장도연 씨의 어떤 그 개그 코드랑 되게 일맥상통하네요.
그런 게 있죠.
네. 네. 자신을 낮춰서 상대를 기쁘게 네. 하는 거.
실제로 이 유머러스한 사람은 남을 놀릴 때 이 상대방이 원래 갖고 있던 이런 장점을 공략을 해서
네.
칭찬인 듯 아니면 칭찬 아닌 농담을 이렇게 던진다고 해요. 네. 예전에 장도연 씨가 네. 방송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잘생긴 배우 한 명 있잖아요. 공유 씨.
아, 공유 씨.
공유 씨랑 네. 이제 인터뷰한 도깨비. 게 있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공유 씨에게 얼굴이 너무 작아서 좀 징그러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사실 상대방을 되게 높여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네.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하, 북한에서는 이 얼굴이 작은 사람을 보고 야, 너 세대가리 같아! 라고 하거든요.
어, 그거는 이제 조금.
네. 이 얼굴이 작다는 거는 남한에서는 굉장히 큰 칭찬이잖아요.
그렇죠.
얼굴 네. 작은 게 큰 어떤 미모의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을 때도 얼굴 작게 나오려고 그럼요. 뒤로 가잖아, 점점.
네. 네 테디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네. 가지고 놀린다라는 게 사실 놀린다라는 말도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재미있게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시 장도연 씨답습니다.
좀 확실히 보면 이렇게 네. 유머러스하다. 그러니까 재치 있는 농담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
좀 자기에 대한 이런 겸손함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확실히 겸손과 배려는 언제 어디서나 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청춘통일 오늘 프로그램 에디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겸손과 배려를 네 같이 담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청춘통일 오늘 프로그램 알려드릴게요. 전 세계 모든 동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로 보는 세상에서는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영상에 대해 알아보고요. 도전의 천리길에서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고민하는 청년 배진경 씨의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별처럼 빛나는 당신의 지금 청춘통일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태우 박성혜의 청춘통일을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 모든 동영상이 올라오는 인터넷 세상 유튜브.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있는 유튜브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유튜브를 보는 세상. 네, 유튜브를 보는 세상 시간입니다. 전 세계 18억 명이 시청하는 이 유튜브에는 정말 없는 게 없는데요.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유튜브의 세계로 안내할 열렬 시청자 정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큰 관심 받고 있는 소식과 영상들로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그 시간이군요.
네, 벌써 11월이잖아요.
네. 네.
이제 2020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하, 그러게요.
그런데 남은 이 두 달이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생각이 드는 게 현재 시간으로 11월 3일이 미국 대선이었죠.
네.
네, 또 한국에서는 12월 3일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날이거든요.
네.
네, 그렇네요. 11월 3일은 4년마다 돌아오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한 달 뒤에는 한국, 남한의 수험생들의 수능시험이 있네요.
네.
둘 다 한 표 한 표 정말 한 문제 한 문제가 중요한 날들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11월, 12월은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라고들 하지만 새로운 내년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날들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영상은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영상이에요. 이 미국 대선은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전 세계가 초집중하는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각국의 정치, 또 외교, 경제까지 정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일 텐데요.
네.
이미 몇 달 전부터 한국 뉴스에서도 중요한 소식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나 또 올해는 코로나19와 겹치면서 제대로 선거 유세 진행될까 싶기도 했잖아요.
네.
올해도 대규모 유세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코로나에 확진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또 회복하시고
네,
그렇게 됐네요. 참 이게 미국 국민들도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하죠.
맞아요.
네.
이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가 한국 시간으로 10월 28일 기준 7천만 명에 육박하면서 4년 전 선거 때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한국에서도 미국 대선의 후보자 유세 현장이라든지 또 여론조사 결과 같은 내용이 정말 자주 보도됐거든요.
네.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미국 선거의 어마어마한 규모가 또 새삼 놀랍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부터 이 미국 대선은 지상 최대의 정치쇼다. 뭐 쩐의 전쟁이다.
맞습니다. 돈의 전쟁.
네, 이런 수식어가 막 붙기도 했었는데요.
네.
엄청난 규모의 선거 자금이 선거에 투입된다고 잘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그중에서도 이번 선거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네. 이 미국의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46대 대통령 선거가 역대 가장 비싼 선거가 될 거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어요.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 많은 돈이 다 어디서 날까 또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걸까 너무 궁금했는데
궁금하네요.
이
네.
한국의 선거와 비교를 해도 상상이 잘 안 되는 규모잖아요.
네.
이 궁금증을 풀어줄 영상이 채널 비디오 머그에 올라와서 4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짧게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미국에서 선거자금을 누가 내는가. 개인 자격으로 돈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비디오 머그 팀에서 우리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자라고 해서 우리 팀으로 돈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업이나 조직이 돈을 내고 싶을 때 그 이름으로 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고 하는데 뭐 세현 씨 만 원 내세요. 뭐 이혜미 기자 2만 원 내세요. 이런 식으로 비디오 머그 팀이 각각 그냥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비디오 머그 팩이라는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팩은 각 후보에게 5천 달러까지 돈을 줄 수가 있어요. 미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죠?
아, 그 저거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비디오 머그 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는 돈을 훨씬 더 많이 내고 싶은데 5천 달러가 뭐야. 그러니까 5천 달러가 너무 작다라고 굉장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슈퍼팩을 만들어서 원하는 만큼 돈을 모아서 이제 돈을 쓸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은 그 슈퍼팩은 직접 우리가 계좌에 찍어줄 수는 없어요. 대신에 TV 광고를 사서 무제한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정치 후원금이 이제 취미인 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영상은 채널 비디오 머그에서 미국 대선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3부작 중 일부, 쩐의 전쟁 편입니다.
네.
듣고 오신 부분은 과연 그 많은 돈을 누가 대는가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기업이나 조직이 돈을 얼마만큼 걷어서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자에게 기부하는 팩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중에서도 제한 없이 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슈퍼팩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여기서부터가 저희는 벌써 생소하죠.
네.
저는 팩이라고는 얼굴에 붙이는 미얀막밖에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팩과 슈퍼팩의 차이점은 팩은 5천 달러까지 후원금을 후보자에게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거고 슈퍼팩은 후원금에 제한이 없이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뭐 돈이라는 그런 설명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맞는 건가요?
슈퍼팩은 제한은 없지만 후보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할 수는 없는 그런 걸 말해요.
네.
네, 대신에 이제 텔레비전 광고를 사서 무제한으로 돈을 쓴다는 건데요.
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나는 어떤 후보다 나를 찍어달라 이렇게 광고를 하려면 엄청난 액수의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후원자들이 대신해주는 거죠.
아.
정치 후원금을 내는 게 취미인 부자들은 다른 기업을 굳이 거치지 않고 아예 자기 돈으로 팩을 만들어서 직접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런 돈을 내는 게 취미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진짜 나도 이렇게 돈 내는 걸 한번 취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아, 부럽네요.
자, 근데 이렇게 무제한으로 뭐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네.
사실 요즘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네, 이렇게 직접 찾아가고 대규모 유세를 벌이는 이런 방식이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선거 자금도 생각에 따르면 훨씬 적게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 선거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네요.
영상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선거 자금의 절반 이상이 원래 텔레비전 광고라든지 인터넷 소통망 광고 또 유튜브 광고에 사용이 된대요.
네.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홍보 방식이잖아요.
네.
이 방식이 코로나 상황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자금이 줄지 않은 거죠.
아, 광고 방식이 좀 달라졌군요.
네. 네. 이번 선거를 쩐의 전쟁이라고 자꾸 칭하는데 대체 이번 선거에 얼마나 들었길래 계속 역대급이라고 말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그게 중요하죠.
네.
각 후보 측에서 얼마를 모았는지 보고를 합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1.5 빌리언, 1조 7천억 원 정도를 모았고요.
네.
바이든 후보는 1조 5천억 원 정도를 모았다고 해요. 그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두 후보 선거 캠프에서 합쳐서 3조 원이 넘는 비용이 쓰여 는데 이번엔
네.
그걸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던 거죠.
네. 야, 이번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도 역대급이긴 하지만
네.
지난번 선거도 3조 원 넘는 비용이 쓰였다고 하면은 이것도 천문학적인 규모예요.
맞습니다.
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또 생각이 나요. 그 많은 돈에서 그런 광고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대체 나머지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저한테도 좀 줄 수 없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국이랑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이 미국은 같은 나라 안에서도 시차가 4개가 있을 정도로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미국 동부에 있는 뉴욕에서 다음날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로 날아가서 유세를 해야 한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할 때마다 선거 홍보단의 직원들을 다 데리고 다녀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해요. 네. 또 한국에는 공식 선거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대선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다음 대선을 위한 유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4년 내내?
맞아요. 4년 내내 대통령 후보 홍보를 하는 거니까 한국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한 거죠.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렇군요. 네. 와,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당선을 주고받듯이.
당선된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겠어요.
이게 마치 네.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 이어 달리기, 개주몽 달리기랑 되게 유사하네요.
맞아요.
네. 선거가 끝난 다음 날부터 유세 기간이라고 하니까 왜 지상 최대의 정치쇼라고는 수식어가 붙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막연히 대통령을 뽑는 선거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런 규모를 포함해서 또 연예인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든지 또 대규모 인원이 선거 홍보단에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한 모습까지 많이 다르잖아요. 네. 크게는 대통령 선거지만 그 안에는 각 나라의 문화 차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분위기까지 찾아볼 수 있는 큰 행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앞에서 미국 대선 3부작 중 1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다른 영상도 또 있다는 거죠?
네. 복잡한 선거제도를 짧게 총정리해주는 영상 두 편이 더 있습니다.
네.
이제 선거는 끝났지만 당장 오늘부터가 또 새로운 대선 기간이잖아요.
네.
다음 대선을 더 잘 이해하고 지켜보고 싶은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앞에서 12월에는 한국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번 수능 시험은 마스크는 필수고 책상마다 칸막이를 설치하고 치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다 방역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야, 올 초만 해도 이랬는데 이 수능 때까지 코로나가 이어지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수능 시험장 모습까지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정 자체도 원래는 11월인데 개학이 연기되면서 미뤄진 거잖아요.
네.
수험생들 고민이 참 오래 클 것 같은데 한국에는 수능 점수로만 대학을 가는 정시 말고 면접이나 실기시험을 통해서 입학하는 수시 전형도 있죠.
네.
네.
이 학생들한테도 요즘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채널 MBC 뉴스의 영상 조금 들려드릴게요.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 누구보다 마음을 졸이고 있을 텐데요. 특히 수시 전형을 진행해야 하는 대학들은 화상 면접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방역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강의실, 한 수험생이 대형 TV 앞에 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장면은 바로 옆 강의실 TV 모니터로 중계되고 면접관들은 이 모니터를 통해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좀 확실하게 해서 아이들 심리적으로 조금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험생들을 아예 학교로 부르지 않고 동영상으로 면접을 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한 뒤 수험생이 답변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면 면접관들이 평가를 하는 비대면 면접 방식입니다.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할 수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학생들이 준비해서 저희는 그걸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불가피하게 대면 면접을 봐야 하는 예체능학과에선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야외에 있는 별도 대기 장소에서 머무르다 3중의 발열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면접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야... 이제는 입사 면접을 넘어서 대학 시험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거군요.
네. 지금 대학들이 전에 없던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비대면 면접을 보고 있다고 해요.
네.
예를 들면 학생이 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자기소개를 하고 또 노래를 부르면 옆 강의실의 그 장면이 생중계되는 거죠.
네.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화면으로 그걸 보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진행이 되는 게 다행이면서도 또 학생들은 준비한 걸 100% 다 보여주지 못해서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심사위원을 직접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면접을.
그렇죠.
이게 카메라에서 사람을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그 분위기와 느낌이 완전 다른데
네.
좀 그거를 하지 못해서
네.
만약에 제가 고3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떨어졌다고 만약에 면접 떨어졌으면 네. 상당히 원망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이 수시 전형은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면접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겠죠?
네. 수시 전형으로 6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한 학생이 여러 학교 면접을 보러 돌아다닐 텐데 만에 하나라도 방역이 뚫리면 상상도 못한 수의 학교로 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2중, 3중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시 전형에 지원하고도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
시험 준비에만 몰두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방역으로 달라진 방식을 신경 쓰느라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좀 전국에서 모이는 학생들이랑 같은 공간에 섞이는 것 자체로도 부담감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런 혼란한 시국이 지나온 코로나 세대 수험생들은 앞으로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위로와 또 격려를 보냅니다.
네.
네.
수능이 가까워질 때 관련 영상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올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영상으로 하루 만에 87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예능 하나 소개할게요. 한창 그 예전에 한국에서 노래 부르거나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지 오페라를 하는 그런 예능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남은 예능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히든싱어 아닌가요?
맞아요.
상당히 좋아하시네. 네. 이 프로그램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너무 바로 맞추셔가지고. 네. 말씀하신 히든싱어는 한국 대표 가수와 그 가수의 모창 도전자들이 나와서 노래 대결을 펼치는 JTBC의 프로그램이죠.
네.
여기에 얼마 전에 그 노래 벚꽃 엔딩으로 유명한 가수 장범준 씨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모창 능력자들이 너무 똑같았어요.
와, 어느 정도길래?
정말 네.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혼돈과 충격의 무대로 87만의 조회수를 모았습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는 총 5명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제가 느꼈을 때는 1번부터 4번까지는 장범준 톤을 찾아가기 위한 작은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야, 정훈 씨가 다섯 명이 불렀다고 말을 안 했으면 저는 그냥 한 분이 부른 노래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동시에 그 다섯 명이 동시에 이렇게 부르는 것도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뒤에 송은희 씨가 누가 진짜 장범준 씨인지 나름대로 추리를 해나간 거잖아요.
네.
야, 이거 쉽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수 또 모창 도전자가 섞인 채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연예인들이 맞춰나가는 방식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가수가 모창 도전자로 생각이 돼서 가장 많은 표를 받으면 그 라운드에서 탈락하거든요. 장범준 씨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나요?
2라운드에서 탈락하셨습니다.
본인이 탈락했어요. 본인 노래에서.
모창 네. 능력자에게 패배했군요.
맞아요.
와. 장난이다.
그 장범준 씨 목소리가 워낙 독특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매니아층도 두터워서 저는 오히려 너무 쉽게 찾지 않을까 그걸 걱정했거든요.
네.
그런데 다섯 명이 같이 부르는데 그냥 한 사람이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아까 영상에서 송은희 씨가 추리를 했잖아요.
네.
틀리셨어요. 이분이 5번에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3번에서 장범준 씨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모창 도전자분들이 장범준 씨를 정말 좋아하는 찐팬이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도 도전자 경쟁률이 또 엄청났다면서요.
네. 여기에 나온 모창 도전자들은 무려 37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출연했습니다.
야, 예능조차 나오는데 이렇게 엄청난 경쟁률이 필요하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더 맞추기 어려웠던 거죠.
네.
네.
이렇게 장범준 씨는 2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지만 히든싱어 장범준 편은 레전드로 남았습니다.
네, 한국에서 이렇게 음악 예능으로 오래가는 프로그램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드물어요.
이게 아마 처음 시작했던 그 시즌 1이 2012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2012년 12월에 가수 박정현 씨 편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이후에 한국 최고 인기 가수들은 전부 출연했다고 해도 과하지가 않은데 이제 장범준 씨 다음 가수 이소라 씨를 마지막으로 시즌 6가 끝난다고 합니다.
네.
매 회마다 정말 유튜브에서도 항상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큰 사랑받은 가수만큼이나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참 놀랍고 신선했어요.
맞아요.
이러면 분위기상 시즌 7까지 또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럼 시즌 7이 시작할 때 제가 또 살짝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시즌 7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창 가수들이 노래하는 걸 보면은 그 어떤 박스, 그러니까 부스 안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네.
한 명씩 한 명씩 부스 안에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네.
비대면으로
충분히 노래들이 가능하기 오래 갈 때문에 수 있는.
코로나19가 와도 네. 이 프로그램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끝도 없을 것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의 대선 제도와 한국의 비대면 입시 전형, 또 히든싱어 장범준 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좋은 채널 소개로 찾아올게요.
네, 자 그럼 정은 씨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범준이 부릅니다. 잠이 오질 않네요.
꿈을 향해 질주하는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북 청년들의 좌충우돌 도전기, 도전의 천리길.
네, 도전의 천리길 시간입니다. 자, 에디, 어렸을 적에 그 디즈니 만화 영화 혹시 봤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네.
좀 많이 보셨나요?
그럼요. 전 세계 어린이들의 최애 작품이죠. 제일 좋아하는 작품인데 그 어린이들의 북한 어린이는 빼놓을 네. 수가 없으니까 네, 저도 북한에서 꼬마 시절에 많이 봤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적에 그 미키마우스 같은 그런 월트 디즈니 만화 영화 참 많이 봤었는데
네.
방금 이제 에디가 좋아했던 이런 만화 영화가 이 월트 디즈니사에서 만든 거고요. 이 회사의 창립자 이름이 월트 디즈니라서 회사 이름도 월트 디즈니인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월트 디즈니가 꿈에 관한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그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각하고 그리고 둘째는 꿈을 꾸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덤벼들어라.
네. 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생각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라 그런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신이 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행동하라 뭐 이런 뜻인데 오늘 이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분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신가요?
네,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꿈꾸는 청년 배진경 씨를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자기소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는 청년 배진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이렇게 되게 똘똘하고
네.
네, 당당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똘똘하다니요.
네. 제가 좀, 네. 좀 그랬나요?
네. 저희 또래여서 네. 또 이렇게 친숙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테디가 또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꿈꾸는 청년 배진경 씨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네.
어떤 일을 정확히 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 내면적으로는 항상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네.
또 현재는 사단법인 청소년 통일문화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2016년도부터 학교통일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요.
네.
근래에는 이제 국장 업무로서 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 통일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도전의 천리길에 나온 초대 손님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 이제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꿈꾸는 청년이다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분은 또 진경 씨가 또 처음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만큼 이제 진경 씨가 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좀 진심을 다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저는 정말 이렇게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뵈면은 제가 또 북한에서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난히 감사하고 또 그런 분들을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네.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진경 씨와 나눌 얘기가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현재 청소년 통일 문화라는 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사실 사무국장으로 일을 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제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하반기부터 사무국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네.
학교 통일교육 강사로는 2016년도부터는 계속 쭉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도 꾸준히 활동을 하신 덕분에 이제 국장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죠?
네, 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그 방금 이제 청소년 통일 문화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네.
이곳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제 한반도에 분단이라는 현실이 있고 네. 또 통일이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70여 년 이상 서로 네. 떨어져 지내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북한 친구들의 문화라든지 북한 친구들의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관심과 이해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갈 미래를 좀 상상해보는 그렇게 통일을 준비해가는 그런 단체라고 네. 좀 소개를 드리고 싶네요. 네.
통일부 산하에서도 네. 그 통일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통일 강사를 양성을 하고 그 강사들이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곳과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이 통일교육원과는 좀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통일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이 네. 저희 단체는 조금 특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감대가?
네네. 네. 이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룬다라는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네.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단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각 단계별로 집중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일 준비 그리고 통일 공감대 형성이라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어서 통일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독후감 대회라든지 뭐 남북 청소년 수학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저희는 이 통일 공감대를 청소년들에게 형성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목표이나 교육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있네요. 통일 네네. 교육원이랑.
네네.
그럼 또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후감 대회도 여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대회인가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선물 같은 하루라는 동화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네, 네.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담은 네. 스토리를 학생들에게 좀 전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남한에서 적응하시는 그 과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남한 분들의 그런 관심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차게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진경 씨가 일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동화책도 직접 만드는군요.
네네. 네. 저희 작가님들 섭외도 하고 하는데요.
그렇구나.
또 저희가 또 지향하고 있는
네.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들게
네네.
됐군요. 네. 그럼 좀 그 동화책 내용이 궁금한데
네.
저도 동화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네. 조금만 알려줄 수 있어요?
네. 일단은 이제 주인공 친구는 청소년 친구예요.
네.
그래서 가족이 같이 남한으로 왔는데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교육도 받고 이제 남한에서 정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이제 학교 생활을 하거나 네. 또 뭐 대학교 생활을 하거나 또 부모님들이 사업을 하시는 곳에서 언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화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주변 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조금 더 적응하는 데에 도움을 얻어서 보다 더 고민이 조금 해결되어서 이 남한에 오길 잘했다 하시는 그런 스토리로 저희가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네요. 네. 네. 저는 이제 뭔가 동화책이라고 하면은 뭔가 상상의 나래 속에 펼쳐지는 그런 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즘 어린이들이 워낙에 지적 수준이 높다 보니까 너무 이제 허황된 얘기,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또 진지하게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와닿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동화책이라고 하면 장점이 다양한 연령대, 어린 나이에서부터 또 어른들까지도 폭넓게 좀 이 책의 내용을 읽을 수가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뭐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평화통일 혹은 이 교육에 대해서 조금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좀 느끼고 계신가요? 체감하시는가요?
저는 이제 확실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교육과 또 다르게 이런 독후감 대회는 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까지 이 책의 내용을 접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생각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진경 씨도 그 통일 관련 수업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네네. 직접 나가시고 그러세요?
네네네.
국장도 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하시는군요.
네, 저 이제 통일교육원 소속이기도 해서 통일교육원 강의도 나가고요. 현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어 있긴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 단체 교육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현장 반응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반응은 어떤가요?
정말로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되게 다양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하기 전에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 또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항상 확인을 해보는 편인데요. 처음에는 사실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기도 했었어요. 근데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언론 매체에서 어디서 잠깐 본 거, 부모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거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많이 바꿔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다 보면 장점이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선입견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꼽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미디어나 부모님의 영향을 조금씩 받으시는군요.
네네네.
그러면 진짜 교육 후에 아이들의 이런 생각이 진짜 달라지기도 하나요?
네. 확실히 아무래도 저도 교육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정말 이 교육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수업 전에 투표한 결과, 수업 후에 투표한 결과를 비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친구들도 수업을 통해서 제가 막 수업을 엄청 길게 한 것도 아니고 재미있게 막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매체나 이런 데에서 북한을 접하는 거 외에 실질적으로 뭐 북한의 장마당이라든지 북한 친구들이 남한의 영상을 본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전해주면은 학생들 확실히 생각했던 것보다 북한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서 관심 갖구나라는 것도 깨닫고 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이제 찬반의 입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주로 부정적인 입장 혹은 통일을 반대하는 친구들은 주로 어떤 이유를 들면서 반대를 하는가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막연하게 매체를 통해서 뭐 주워들어서 그냥 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힘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의견을 주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간혹 정말 자기만의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간혹.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주장이냐면 통일 비용을 많이 얘기를 해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힘들 것이다. 어린 친구가 그런 생각까지 한다고요?
세금 걱정하시고.
그럼 선생님은 그런 반응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담 비용도 설명을 해주죠. 근데 분담 비용을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 정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하는데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이 살아갈 미래가 보다 더 행복하고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이 커서 또 그런 근거를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따로 나눠보면은 그러면 우리 친구가 바라는 행복한 그리고 우리 친구가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한반도를 위해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또 이러한 의견도 있다. 이러한 의견도 한번 참고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소개해주는 정도로 의견을 이제 주면은 친구들이 대부분 그냥 수긍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선생님, 그 학생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친구들. 8살부터 네, 19살 친구까지 수업을 네. 진행을 해봅니다.
진짜 학교마다 그러면은 진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만큼의 네. 교육을 해야 되고, 네, 중학교는 네. 또 중학생만큼의 네. 또 그런 눈높이로 수업을 하시는 거겠군요.
네네.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애들이 이제 반대 의견을 들을 때 네 말도 맞지만 내 생각도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정도를 하는 네네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사실 갈등도 크게 없을 거고 네네. 저도 사실 옛날에 뭐 봉사활동을 하긴 했었지만은 저도 교육 같은 걸 어린 친구들한테 했었는데 제가 제일 두려웠던 거는 내가 교육을 하고 나서 질문 있어요 했을 때가 사실 제일 두려운 순간이거든요.
저도 초반에 그랬습니다.
아마 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네. 내가 아는 선에서 나오지 않으면 네. 명색 그래도 강사인데 대답 못해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좀 이런 걸 써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 생각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는 네. 노련함 저도 참고를 네. 하겠습니다.
갑자기 배우고 있네요. 네. 아니 선생님이어서 그런지 저희도 갑자기 막 배움의 모드로 이렇게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네. 어린 친구들이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논리적인 반박이 가능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또 북한에 대해서 뭘 가장 궁금해하나요?
북한 실제로 사형이 있냐? 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매체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또래 친구들의 삶은 안 궁금해하나요?
또래 친구들 궁금해하죠.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통일 수업을 받고 있는데 위 동네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똑같은 나이의 친구들은 어느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배우고 있을까 하면서 친구들한테 북한 친구들의 학교생활 수업 진행하면은 학생들 굉장히 흥미로워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또래 친구들끼리 만나지는 못하지만 네네. 동질감이 형성되겠네요. 네네네. 저도 한번 듣고 싶네요. 학생 중 1위로. 네. 네.
그 강연을 하고 나신 다음에 이제 북한과 이런 통일에 대한 생각이 아이들이 좀 달라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확실히 저는 만약에 제가 교육을 한다 그랬을 때 뭔가 내가 얘기를 하고 애들이 생각을 바뀌는 걸 보면은 좀 많이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그런 뿌듯한 순간들이 있었나요? 강연할 때?
매 순간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아직은 그렇게 크게 자리를 잡지 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더 항상 조심스럽게 교육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한 반면 친구들이 저희의 수업을 통해서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서 매체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 외에 정말 보다 더 좀 더 고민하고 또 북한의 실질적인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 또 상상하면서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들어보면 학생들이 정말 많이 가능성이 있고 이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 문화가 제공되면 정말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통해서도 무궁무진하게 정말 발전을 이루고 또 행복한 길로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진경 씨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학창시절 돌이켜봤을 때 이 북한 관련한 통일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군대에서나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워낙 그 안보 교육 때문에 네네. 그런 건 있습니다. 뭐 우리의 주적은 뭐 북한이다 이런 식의 그런 교육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뭐 학창 시절 때 뭐 통일에 대한 뭐 북한과의 생각을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 계시는 진경 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올해는 또 좀 더 많이 이렇게 기회를 만들려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에 지장이 좀 있겠어요.
네, 맞아요. 사실 저희 통일교육은 사실 올해 진행을 거의 못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큰 지장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서 뭐 화상으로 만난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독후감 대회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또 따로 제작을 해서 학생들한테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내용들을 네. 좀 유튜브를 통해서 학생들이 아. 접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코로나가 사실 완전히 종식되기까지는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내년에도 좀 이를 대비해서 하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상을 해서 보다 좀 대응을 좀 하면서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좀 네. 이 코로나에 대응을 해나가시고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진경 씨가 이 청소년 통일 문화에서 일하기 전에 아까 일반 직장을 좀 다녔다고 하셨어요.
네, 네 맞아요. 네.
어떤 일을 하다가 혹시 그만두셨나요?
저는 이제 SNS 마케팅을 네. 좀 했었었는데요.
마케팅 회사에 좀 다녔었군요.
네. 마케팅 회사는 아니고 네.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부서. 아, 일을 네. 했습니다.
마케팅 부서 자체가 좀 들어가기 힘든 곳 아닌가요? 네. 그런 곳을 다니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진로를 바꾸셨는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뭐 청년이자 국민으로서 이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그 누구라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누군가는 직장이나 자신의 그런 진로를 위해서 나아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21세기의 유관순 같은 분이세요.
네.
네, 행동하는 정신력. 네, 네.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네. 또 진로를 이렇게 바꾸시게 된 거군요.
네.
네. 네, 사실 보통 사람들이 넌 뭐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뭐 보통 대답할 때 뭐 의사 아니면 공무원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경 씨를 보면은 뭔가 꿈이 뭔가 어떤 직업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네,
뭘 하고 싶다.
네네네. 네,
이렇게 가치로 연결이 되는 네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 가치의 중요성을 알고 이 가치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전의 천리길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진경 씨와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경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이 전해드리는 전태우 박성의 청춘통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꿈꾸는 밤 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신승훈의 나비 효과 전해드립니다. 청춘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